성경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31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말렉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갠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갠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의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강남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전에 있습니다. 갑자기 저도 이렇게 대전에 내려가게 돼서 굉장히 이렇게 목사님 곁에 더 오래 있고 싶었는데 또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야 되더라고요. 있고 싶다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강남에 작년 3월에 이제 사역자 이동이 돼서 갔는데 사실 강남에 올라갈 때 부담스러운 마음이 많지는 않았지만 조금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제가 목사님 곁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게 그래도 감사하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목사님 곁에 있으려고 하니까 늘 함께 있다 보면 실수나 허물이 다 들통나게 되잖아요. 일거수일투족 다 드러나게 되는데 큰일 났다 이거.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는데 한편 주님 앞에 생각해 볼 때 내가 다 된 사람이 아니고 아직도 참 많은 것을 배워야 될 사람인데 배워도 목사님 곁에서 배울 수 있다는 거 생애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정말 그곳에서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목사님 곁에서 배울 수 있는 이 시간이 내게 너무 복된 시간이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에 가서 한 주간 이렇게 지나는데 사실 그 직무실에서 목사님과 함께 지내면서 계속 일들이 이렇게 찾아오는데 목사님이 한 번씩 자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하고 물으시는데 그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걸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럴 때는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지 싶어가지고 바로 옆에 박영주 목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나 모른다 하면서 딱 외면하는데 야 그 섭섭하대요. 아니 여기 오래 있었으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지 사람이. 근데 이제 제가 일주일을 이렇게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뭘 가르쳐 주시느냐면 매일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시험 들어 있는 사람, 막 문제를 만나서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 암에 걸려서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 또 구원받으려고 이제 교제하려고 오는 사람, 수많은 문제들이 또 수많은 문제를 안고 찾아오는 형제자매들이 하루에도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신기한 건 그 직무실에 들어올 때는 시큼한 얼굴로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환한 얼굴로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변하는 걸 보는 거죠. 그럼 매일매일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루는 선교를 나가려고 훈련받고 있는 사역자가 있었는데 그 사역자 부모님이 이제 감자탕 집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선교 학생들도 새로 들어와가지고 금식 중인데 야 우리 사역자도 이번에 새로 왔는데 화요일 날 저녁인데 우리 같이 가서 저녁이라도 같이 먹자. 그래서 그 감자탕 집을 갔어요. 가는 길에 그 선교사님 태우고 가는데 목사님이 자네 장가 가야지 이제 그랬어요. 옆에서 박영주 목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아 목사님 호주에 좋은 자매가 많답니다. 이 선교사님 이제 호주로 선교를 나가는데 아 그래? 어떤 자매인데? 하고 물으시는데 아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당에 갔다가 돌아와서 호주에 연락을 했는데 너무 신기한 건 아 목사님 그 자매 지금 한국 나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자매라는 그 자매가 좋다는 자매가 호주에 있으면 비행기 타고 나와야 되는데 벌써 한국에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자매 지금 집이 어딥니까? 하고 물었더니 용산구래요. 용산교회를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오후에 이 자매를 이제 직무실로 불렀어요. 목사님이 그 자매를 불러서 쭉 간증을 듣는데 야, 이 자매 마음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호주에 가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회계사가 되려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계속하지 않고 왜 나왔느냐? 아, 예. 내가 여기서 회계사 공부하고 있으면 뭐 하겠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에베소서 2장 10절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새로 지으셨다 그러는데 제가 복음을 위해 살고 싶은데 이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뭘 해야 하나 그게 고민이 돼가지고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래 이제 하여 복음을 위해 살 마음이 딱 정해져 있는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내 목사님 이야기 들으시고 야 감사하다. 이제 선교사님 전화를 했는데 이 선교사 어디가 있느냐면 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날 저녁이 이제 그 부친 칠순 이제 환갑인가 하여튼 그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 가 있는 거죠. 전화를 이제 한 거죠 목사님이. 그래서 그래 지금 어디 있는 거 집에 있습니다. 자네 오늘 몇 시에 오는가? 아, 10시쯤 집에서 교회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자네 빨리 오게 할 수 있는 방법 알아. 예? 자네 빨리 올 수 있어 없어? 막 망설이는 거예요. 내가 자네를 빨리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자네 선 볼 거야? 그러니까 아, 예, 빨리 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일찍 왔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의사님 도착해가지고 간증해보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간증을 쭉 하는데 구원을 받고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1학년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복음의 살이 성경학교 돌았다 간 거예요. 똑같네. 그래가지고 결혼이 이제 진행이 됐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야,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구나. 가장 복된 장소구나.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곳에 나를 두셨구나.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날 저녁에 말씀을 전하면서 간증을 좀 했는데 이제 직무실에 있는 그 문용준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 다음날 아니 목사님 그 직무실에 같이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일하시는 세계를 똑같이 봤는데 내 간증을 들으면서 뭐가 감각이 됐느냐면 자기는 하나님이란 걸 못 봤다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뭘 했나 보니까 목사님 매일매일 스케줄 짜는데 일 속에 마음이 빠져서 전혀 하나님이 일하는 세계를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일하신 마음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에 예배를 마치 집에 들어가서 방에서 일주일 동안 일어난 일을 쭉 노트에 적어봤대요. 셀 수 없이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똑같이 그 형편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일 속에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동안 어떤 절망스러운 형편이 찾아와도 그 절망이 나를 엄습할 수 없고 그 절망이 나를 끌어갈 수 없더라 이 말이에요. 왜냐고요? 예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사귀는 동안 아무리 슬픔이 와도 고통이 와도 절망스러운 형편이 와도 그 절망 속에 내가 빠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없으면,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 작은 형편 앞에도 문제 앞에도 넘어져서 허우적되며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곳에 두셨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또 한켠에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2005년 사역에 실패를 하고 대전에 우리 선교에서 처음 생긴 압곡동 연수원에 제가 일기생으로 갔습니다. 압곡동 연수원 일기생으로 갔는데 분위기가 삭막하대요. 남들이 그러대요. 실미도라고. 14명의 사역자들이 왔는데 오래된 목사님도 계시고 이제 막 몇 개월 되지 않은 새파란 사역자도 그 전도사님도 있는데 사람들이 제가 오니까 아 왜 조규민 목사 이름이 들어가 있지? 연수원 교감으로 오나? 야, 저 깐깐한 조규민 목사 오면 이제 죽어놨다 하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저도 신비도 재수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잘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거 안 들어주시네.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어느 날 보니까 다 뒤집어 퍼버리시는데 돌 하나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내 인생을 아예 그냥 초토화를 시킨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하나님은 어느 날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해서 왕복을 벗기시더라고요. 왕궁에서 쫓겨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왕궁에서 쫓겨나가면서 맨발로 걸어가면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옮겨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길 때 하나님만을 구했고 그 쫓기고 쫓기는 그 형편 속에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고통 속에 들청초 가운데 밤이슬을 맞으며 지내야 했던 그 다윗의 삶인데 참 신기한 건 그렇게 사울에게 쫓기는 그 고통 속의 삶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님 왜 나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왜 하나님 나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나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힘들게 합니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다윗의 마음이 그런 하나님을 향한 반문이 없는 걸 보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사울에게 쫓기는 그 일정 속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만 자리 잡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도 인간의 방법도 그 어떤 인간의 생각도 다윗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주장하고 이끌어 가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그 하나를 부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사울에게 쫓기고 또 쫓기고 있는 그에게 푸른 초장이 어디 있습니까? 쉴만한 물가가 어디 있습니까? 형편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그는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목자는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목자는 쉴만한 물가로 양떼를 인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다윗의 삶을, 다윗의 인생길을, 다음에 다윗의 마음의 그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푸른 초장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쉴만한 물가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대전에 내려가서 5년 세월을 보냈는데 제가 형제로 내려가서 사역을 못하고 지나는 시간들이 내게 어쩌다가 이런 일이 찾아왔나,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됐나,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찾아오나 참 생각이 많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통이고 생각할수록 눈물이 아프게 가리는데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네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네 인생에 그런 일 찾아오면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어. 인생길을 걷다 보면 실패도 만나는 것이고 어려움도 만나는 것이고 상처도 만나는 것이고 슬픔도 만나는 것이고 질병도 만나는 것이지, 다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순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냐. 제가 한 번씩 형평 그 자체가 절망이긴 하지만 한없이 땅이 꺼져 내려가는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내가 다시 복음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전도자가 돼서 목사님 곁에서 이 복음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한없이 절망이 내게 찾아오는 것. 다시는 내게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는 내게 그런 삶은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제가 강남에서 목사님 곁에서 1년 10개월을 보냈는데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찾아왔어요. 내 인생에 이런 날도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이곳에 두시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구나. 제가 대전 한박교에 가 있는데 제가 강남에 올라가기 전에 수성교에 있다 올라갔어요. 수성교에 예배당을 짓고 나서 이제 올라갔는데 수성교에 사택이 넓어요. 넓은 데 있다가 강남교에 갔더니 원룸 방을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화장실 딸린 방을 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편하고 좋은 게요, 아무 때나 피곤하면 방문 열고 딱 들어가서 신발만 벗으면 바로 침대니까 그냥 탁 쓰러져서 그냥 잠시 쉬었다가 또 뭐 이렇게 나가서 일 보면 되고, 방이 작아서 청소할 일 없어서 좋던데. 세상 편하다. 이번에 대전에 내려갔는데 왜 이렇게 넓은지 아직도 여기 내 집 맞아? 그 생각이 자꾸 들어. 문득문득 생각하면 내가 왜 여기 있지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단 한 가지 사실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셔서 있다는 사실. 그 조건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여기 섰다는 것을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셨구나. 제가 2010년 1월인데 제 아내가 절 보고 장모님 트루스토리가 나온다고 보자카더라고. 아, 그래 보자. 그래서 이제 노트북을 열어가지고 인터넷 봤어요. 그 트루스토리가 쭉 나오는데 복노인이었어요, 제목이. 잘 봤어요. 잘 봤는데 끝에 아유, 그날 제가 하여튼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그때 이제 쭉 마무리가 돼가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미국의 선교사가 되었고요. 둘째 아들은 김천교회 장로가 되었답니다. 막내 아들은 그러면서 쭉 나가더니 그 다음 끝에 저희 부부 사진이 짜자잔 하고 지나갔어요. 아무 멘트 없이. 그거 보는 순간 제 아내는 이제 그날 재산 날 되는 줄 알았어. 난리가 났어요. 왜 저기 우리 사진 넣느냐. 그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저 수양관에 그 많은 형제자매들이 저 지나가는 멘트 없이 지나가는 저 사진을 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붙일 수 있는 건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막내 사이는 목사하다가 망했답니다. 그거 외에는 붙일 거 없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를 믿고 내 생각을 믿고 가는 그 길의 결과를 그대로 드러내셨어요. 사단은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생각을 통해서 속이고 있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사단은 생각을 통해 역사해요. 왜냐고요? 사단이 우리 속에 일으켜주는 그 생각이 지금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막을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사단이 내 보기에 합당한 생각을 일으켜서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내 모습을 모를 때는 나를 믿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벗겨내시더니 양파 껍질 벗겨내듯이 제가 복음반을 하면서 늘 인간에게는 선이 없다는 이야기를 해왔는데 저는 그 말씀 안 믿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에게 선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악밖에 없습니다. 늘 그렇게 복음반을 해왔는데 어느 날 저를 보니까 나는 선한 게 있는 거예요. 왜냐고요? 내 선한 속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게서 나타나지는 그 선한 모양이 진짜인 것처럼 속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정확하게 알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웠을 때 그 사람은 입이 몇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아직도 할 말이 많다, 아직도 주장할 게 있다, 아직도 이러쿵저러쿵 할 말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입이 몇 개라도 할 말이 없으니까요. 제가 수성의 예배당을 짓는 동안 큰 소리 한번 나오진 않았어요.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일이 있죠. 기준에 맞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막 어려워서 찾아오죠. 제가 이야기합니다. 자매님, 하나님 앞에서 보십시오. 자매님,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자매님, 하나님 앞에 사는 분이라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웠으면 할 말이 있습니까? 죄인입니다. 형제님,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바로 성전 앞에까지 나와서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며 나는 도색, 불의, 간음을 행치 아니했습니다. 이래 두 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내가 저 뒤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래. 성전 저 뒤에 있는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보니까요, 이야, 이 세리 참 마음이 귀한 게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얼마든지 자기보다 나은 바리새인과 자기를 비교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의로우니까, 진실하니까, 경건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렇게 기도할 수 있지. 나는 뭔데? 난 내세울 게 없잖아. 난 주장할 게 없잖아. 난 나타낼 게 없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내 기도 안 들으실 거야. 난 안 받으실 거야. 만약 세리가 나보다 나은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고 있었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을 거라. 하나님을 구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보다 못한 세리와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있는 거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춰봤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봤다면 그도 할 말이 없을 텐데. 소득의 11조를 드렸으면, 이래 두 번씩 금식을 하였으면 그거 무슨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너를 세워봐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보면 거짓되고 추하고 더럽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면 넌 마귀야, 대적자야. 그러나 사람들이 대부분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워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대적자의 위치에 가 있지 않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보다 못한 세리와 비교하고 있을 때 자기를 세울 조건이 있었는지 몰라도 세리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웠기 때문에 그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죄인.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주님 나를 품어주지 않으시면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자,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1절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자, 2절은 아말렉이라는 사람의 족속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번째 대적하는 무리가 바로 아말렉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적 아말렉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을 지금 가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남녀노소 어린아이 우양약대 나귀 이것들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절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했고 2절은 왜 아말렉을 쳐야만 하는지 근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대적했다. 내가 그 일을 추억한다. 그리고 그 아말렉을 지금 가서 이렇게 진멸을 해라. 여러분 정확한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사울왕이 이 말씀을 듣고 아말렉을 진멸하러 갔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러 가서 돌아올 때의 결과물을 보니까 자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 행했다라는 거죠. 성경 읽겠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아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아말렉을 왜 진멸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가서 바로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돼 있는데 자,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진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진멸을 했는데 남겨왔습니까? 남은 게 없습니까? 자, 남겨왔습니다. 자, 말씀대로 한 겁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간 겁니까? 자,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결과를 보면 자기 생각을 따라 행했다는 사실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듣습니다. 대덕수양관에 가면 장소도 넓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면 예배 준비가 애를 먹어요. 예배 준비 담당하는 목사님이 저 뒤에 앉아가지고 말씀 중간에 맨 앞에 할머니, 할아버지 막 화장실 간다고 벌떡 일어나 나가면 예배 준비 목사님 막 가슴을 쓸어대요. 왜냐하면 그거 다 쳐다보잖아요, 그쪽으로. 그래서 광고를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뒤에 앉아주세요 하는데 꼭 앞에 앉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막 걸어나오는데 빨리 걸어나오지도 않잖아요. 다 쳐다봐가면서 구경해가면서 나가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할아버지가 뒤쪽에 나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붙들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탁을 했죠. 목사, 저 부처님 화장실 가가지고 들어오시거든 여기 좀 앉아주세요. 앞으로 가지 말고요. 이야기를 잘 들으시더라고요. 웬만한 어른들은 말 안 들어요. 뭐요? 하고 이제 뿌리치고 가요. 제가 맨 뒤에 앉아있는데 그 부친 나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한참 있다 들어오셨는데 저 부친이 앉으시려나. 죄송합니다. 이 목사가 말씀 안 듣고 지금 그거 보고 있는 겁니다. 저분이 이제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저기 앉아 계셔야 되는데 싶은데 이 예배 준비 목사님은 너무 부친이 잘 들으셔가지고 안심하고 앉아서 말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지나쳐서 앞으로 이제 가시네. 한참 나갔는데 이 목사님 그때서 정신 차렸어요. 오, 할아버지. 근데 벌써 지나갔어요. 그럼 그렇지 하고 있는데 한참 말씀 듣는데 앞에 가서 앉았던 할아버지가 다시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뭔가를 들고 나오는데 책가방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걸 들고 두리번 두리번 하면서 나오시는 이 예배 준비 담당하는 목사님 막 중간에 가서 붙들고 그거 받아들고 이제 모시고 나와가지고 여기 앉으십시오. 아니 어르신 내가 제발 갔다 오면 여기 앉으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래 부탁드렸는데 아 왜 또 앞에 갔다가 다시 나오세요? 아니 날 보고 여기 앉으라 그랬잖아. 아 그래서 나 여기 앉으려고 그랬지. 여러분 말을 들은 거예요?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 말만 들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건 괜찮아요.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 왜 아말렉을 진멸해야 하는지 하나님 마음을 다 표현해 줬어요, 안 해 줬어요? 표현해 줬어요. 자, 사울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사울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사울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생각이 그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예, 생각이. 참 신기한 건요, 말씀이 그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속에 올라와도 생각을 이기고 말씀이 끄는 대로 이끌려가요. 그냥 마음의 생각이 끝이 안 난 사람들은 아무리 깨달은 말씀이 많아도 생각 하나 올라오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말씀을 다 짓밟아버리고 생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뭘 요구하십니까? 인간의 열심, 인간의 선한 거, 인간의 진실한 거, 인간의 잘난 거, 인간의 똑똑한 거, 그거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왕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말입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형제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매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기 앉아계신 선생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면 변하는 거니까.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 거지. 인간의 의지가, 인간의 각오가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 달 전에 목사님이 주일날 말씀을 전하시면서 인간은 다 거짓됩니다. 인간은 다 거짓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무슨 잘난 것이 있습니까? 무슨 진실한 게 있습니까? 무슨 의로운 게 있습니까? 만약 인간에게서 선한 것이 나온다면, 인간에게서 진실한 것이 나온다면, 의로운 것이 나온다면, 경건한 것이 나온다면, 성실한 게 나온다면 그거 가짜입니다. 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다. 여러분, 인간에게 선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자, 하나죠.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 여름 수양회 때 어떤 자매님이 이제 한 부인을 모시고 왔어요. 이제 이 부인을 모시고 왔는데 말씀을 잘 안 듣는 거예요. 둘째 날 상담을 해달라고 모시고 왔더라. 좀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니까 아이고 엄마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 저 부처님 믿어요. 이곳에 와서 뭐가 제일 힘드십니까? 내가요, 부처님을 믿는데 절을 다니는데 내가 여기 교회 와 있어도 되나? 내가 저 성경 말씀을 들어도 되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어도 되나? 부처님을 믿는데. 그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부처님께 죄짓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못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이 절에 다니시는 분에게 이야기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아, 성경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자, 하나님을 빼고 부처님을 놓고 읽어볼게요. 태초에 부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울려요? 에이, 안 어울린다. 제가 물었어요. 자, 아주머니, 하나님이 높아요? 부처님이 높아요? 그야 하나님이 높지.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그럼 문제 안 되겠네? 아니, 부처님보다 하나님이 높은데, 예?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걸 부처님이 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뭘 할 수 없지. 그럼 이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겠네. 근데 그 자리에서 구원 받으시더라고. 여러분, 내가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양에 정말 잘 오셨어요. 예, 며칠만 지나면 이해가 팍팍 될 거니까. 제가 대전에 이렇게 사역을 못하고 있는데, 한 번은 목사님을 뵀어요. 새벽에 목사님을 찾아뵀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네 마음에 말씀이 와서 자신에게서 벗어난 간증이 있으면 해봐. 간증을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게 말씀도 있었어요. 제가 그때, 아, 생각에 잡히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속에서 생각이 올라왔어요. 야, 지금은 간증할 때 아니야. 뭔데? 지금은 납작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매달릴 때야. 아, 그렇구나. 아멘 하고 말씀도 버려버리고 그 생각에 끌려서 엎어져가지고 펑펑 울면서, 목사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한참 그러고 나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래서 쳐다보니까 목사님이 많이 내려다보고 계시더라고. 가봐라. 생각 좀 더 해보고 와라. 그때까지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랐어요. 사택문을 열고 계단을 딱 내려갔는데 그때 뭐가 생각난지 아세요? 자네 마음에 말씀이 와서 자네에게서 벗어난 간증이 있으면 해봐. 이 말씀이 그때서 떠올랐어요. 까마득히 지워져 버리고 잊어버렸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의 생각이 끝이 나지 않은 사람들, 아무리 많은 깨달은 말씀이 있어도 말씀이 그 마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생각이 올라오면 생각이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생각에 끌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를 내 모습을 한번 보여주셨어요. 아, 내가 생각의 종이 돼서 살아가고 있구나. 생각의 종이 돼서 살아가고. 그래서 생각이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지. 여러분, 생각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 울부짖어도 보고 금식도 해보고 천하도 해보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여러분 그거 생각 속에서 되어진 세계 아십니까? 온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보지만 만나지지 않는 건 생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마음의 세계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의 세계가 없어요. 저는 진주조개를 참 좋아합니다. 진주가 입을 열어서, 조개가 입을 열어서 물을 받아들일 때 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모래도 함께 들어옵니다. 그 모래가 부드러운 살에 박힙니다. 분비물을 뿜어내서 살 속에 박힌 모래를 빼내는 게 아니고 녹여버립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유합니다. 그 분비물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영롱한 진주라는 결정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때로 슬픔도 만나, 실패도 만나, 고통도 만나. 사람들은 그것을 품을 줄 모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나에게 어떻게 잔인하게 이럴 수 있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슬픔을, 고통을, 실패를, 어려움을 마음으로 품는 사람들은 마음의 세계가 깊어지고 마음이 만들어지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몽기 씨는 산악인인데 산을 타면서 6000m까지는 사람의 의지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산이 자기를 받아줘야 돼요. 8000m 이상은 신이 받아줘야, 신이 허락을 해야 오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내 생각을 믿고 가는 그 길의 결과가 저주요 사망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일 때 말씀 그대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오래전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 봉사활동을 간 최유한 학생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전기도 자주 끊어지고 물도 자주 끊어지는데 그 전날 저녁에 9시가 돼 전기가 끊어졌어요. 학생들이 일찌감치 잠이 들었죠. 새벽 4시쯤에 자지러지는 비명소리가 들고 그 학생들이 다 잠이 깼어요. 불이 켜졌는데 다 일어났는데 요한이는 누워서 꼼짝을 못하고 식은 땀을 줄줄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요한아, 요한아, 너 무슨 일이야? 너 왜 그래? 땀을 닦아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진정을 시켜. 야, 혹시 정갈에 물린 거 아니야? 이불을 팍 들쳐가지고 정갈을 찾네. 정갈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친구들 다 자면서 깼는데 요한이는 늦잠을 자죠. 오전에 잠이 깨서 마당을 거니는데 그만 요한이는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선교사님하고 이제 형제들이 막 요한이를 차에 싣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아프리카산 맹독 전갈이 물렸습니다. 이제 이 학생은 죽습니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의사가 화를 막 냈어요. 아니 선교사님, 아니 지금 이 학생 살아있잖아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 말이 됩니까? 막 싸워서 병원에 있게 됐어요. 의식이 점점 사라져가는데 목사님하고 통화가 됐어요. 목사님이, 요한아 나 박 목사야. 내가 누군 줄 알겠어? 예 목사님. 요한아 너 정갈에 물렸대. 너 죽는데 네가 살려면 정갈의 독을 이길 힘이 필요해. 내가 오늘 새벽에 성경을 읽었는데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라 악마 앉아 새 힘을 얻으리라고 했어. 요한아 하나님을 바라봐. 요한아 하나님을 기억해. 하나님 너에게 새 힘을 주실 거야. 그럼 넌 정갈의 독을 이길 수 있어. 넌 죽지 않아. 알겠지? 예 목사님. 전화가 끊어졌어요. 조금 있다 요한이도 의식이 사라져버렸어요. 친구들이 밤을 지새면서 가로하면 지키고 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까 똥을 좀 다 싸버렸어요.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간호를 한 셋째 날 아침이 됐는데 한 학생이 밤새 간호를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침대 얼굴을 파묻고 있는데 뭔가 들썩이는 거예요. 뭐지? 잠이 깨서 보니까 요한이가 움직이는 거. 어? 어? 요한이 움직인다. 어? 요한이 움직인다. 간호사님, 요한이가 움직여요. 간호사님, 요한이가 움직인다니까요. 요한이, 간호사가 다가와서 요한이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모니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간호사가 확인을 하더니 소리를 치는 거예요. 어? 이 학생 살아나네. 어, 이 학생 의식이 돌아오네. 의사 선생님, 이 학생이 살아나고 있어요. 빨리 와보세요. 이 학생이 깨어나고 있어요. 의사가 왔어요. 눈을 들여다보고 맥박을 짚어보고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이 학생 살았습니다. 요한이가 살았어요. 요한이 어떻게 살았느냐고요. 목사님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고 했어. 요한아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기억해. 그리고 의식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각오하고 결심하지 않았어요. 요한이가 한 건 전화 수화기에 들려오는 목사님 음성 그냥 마음에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품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의식이 사라졌잖아요. 무엇이 정갈의 독을 이기게 했습니까? 그의 마음에 들려진 그리고 그 마음에 품어진 말씀이 정갈의 독을 이기게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말씀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고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아멘. 예, 말씀 한마디가 그를 살렸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있었어요. 38년 된 병자가 첫 번째 일어나는 마음이 있겠죠. 어? 예수님이 내가 얼마나 병이 오래된 줄 아시면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알면 나를 아시면 예수님 저렇게 이야기 못하실 텐데. 아니 그러면 나는 뭐 걷고 싶은 마음 없는 줄 아세요? 나는 그러면 뭐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 없는 줄 아세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안 되는데 어쩌예요? 안 되니까 내가 여기 누워있는 거지. 근데 38년 된 병자, 이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래, 내가 38년 동안 그렇게 몸부림을 쳐봐도 안 됐는데, 저분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책임을 지시지.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한번 내 생각 버리고 받아들여 보자. 그래 말씀이 일을 하지 않겠냐. 그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 형편은 예수님이 더 잘 알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이고, 목사님이 내 형편 아세요? 예수님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의 형편, 안 되는 형편, 여러분 자신 안 되는 인간, 예수님이 더 잘 알아요. 아멘. 여러분 자신보다 주님이 더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이고 말씀 한마디가 거기서 나를 바꾸시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데 곧 나았어요. 일어났어요. 걸어가고 있었다니까요. 곧 나서, 따라해 보세요. 곧 나서, 곧 나서. 예.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데 곧 나았습니다. 말씀이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이 그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아멘. 내가 죄로 인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24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넌 의로워. 그 말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 아닙니까?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앉아서 마음을 열고 지금 내게 들려오는 말씀 한마디 그냥 품기만 하면, 받아들이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자, 마지막 성경 한 구절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1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자, 모든 만물을 누가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붙들고 있어요? 예, 말씀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드실 때 그 삶이 가장 복되고 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제 여러분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삶 속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알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오랫동안 사단이 준 생각을 믿고 생각이 종이 돼서 생각이 끄는 그대로 끌려다니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그 생각의 세계 안에서 우리를 건전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을 믿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그대로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그 말씀 우리를 묶여있는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번 한 주간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이 깊이 적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세워지는 복된 시간으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